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다 보니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대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써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윤술 자매님과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발각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만약 불륜으로 발각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돌로 치면 지금 시대엔 살인죄로 잡혀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율법의 글자 하나, 점 하나도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는 풍습과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따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그럼 살펴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과 법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따르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영 형제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바뀌거나 변한다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나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24절에서 31절, 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이걸 지키고 있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순종하려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병원 응급실이나 발전소, 소방서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쉴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진영 형제 말대로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글자 그대로 따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일단 윤슬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먼저 해석해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이사야서의 말씀은 레위기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가 망가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네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행동했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나 일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율법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글자 하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원한 규례라고 주어졌지만 지금은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해요.
율법의 글자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은 언뜻 들었을 때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살펴볼까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레위기 2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겨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중하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11장 말씀은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이고 24장 말씀은 처벌에 관한 율법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나 토끼고기를 안 먹나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다면 살인죄로 오히려 처벌받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은 지금은 안 지켜도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건가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망했다고 말하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정말 글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에 자기만의 해석을 더해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네, 맞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어도 막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네, 이삭만 잘라서 먹은 건데 그것까지도 추수하는 노동으로 생각하다니 당시의 율법 기준이 정말 높았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명령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들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럼 앞에서 말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7, 18절,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는 제사와 생활에 관한 의식법, 사회 질서를 위한 시민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의식법으로 분류될 수 있죠. 예수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먹고 마시는 규칙 자체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레위기에서 돼지고기나 지금의 비늘 없는 해산물을 먹는 문제는 왜 나온 걸까요?
현대 학자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과 실제 생활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사람들은 병이 들면 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 돼지고기는 기생충이 많아서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니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게 보이네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균 감염이나 박테리아, 기생충이 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건 건강에 관한 문제야,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너의 생명이 길고 복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사실 제사나 먹는 것에 관한 규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부분과 일상적인 건강에 관한 부분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몸의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욕하거나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그 율법을 주신 사회와 문화, 맥락 속에서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돌로 치자는 말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모세 시대의 율법을 지금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네요.
네, 그렇네요. 내가 지금 가늠하다 잡힌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도 다른 모양의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율법에서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그 당시에 지키던 율법, 즉 시민법,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죠.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빠지지 말고 시간을 남겨놓으라는 것 아닐까요?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면서 창조된 피조물을 보고 즐거워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고 기뻐하는 거였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 심의법은 사실상 변하거나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럼 뭐가 영원하다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으로 분류되는 측면이 영원하다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변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은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 당시 사회와 맥락 속에서 주어진 시민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법의 관점으로 이 명령을 본다면 이것이 지금 달라졌나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이나 간음을 싫어하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네요. 그것을 어떻게 처벌하고 대응하는지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하나님의 도덕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의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구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도덕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평가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제도와 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죠.
아, 이제야 오해가 풀리네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것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구약의 율법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 율법이 만들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도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따라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하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스승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스승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이야기해야 되나 싶지만 꼭 세 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북조선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듣고 제 목소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가족 외에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조선에 와서는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저에게 영적 아버지이고 또 영적 부모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만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신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삶에서 보여주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스승을 많이 드셨네요.
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은 있는데요. 그분은
네.
교회의 사모님이셨는데
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정립해서 좀 더 나은 삶,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겪었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해 나눈 적이 있죠.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온 가족이 위기에 처했고 학교까지 그만두고 일을 해야만 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죠.
기억납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졸업 자격을 주는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시험을 보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최종 목적은 대학 진학이었죠?
네. 사회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고 그래 성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었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 계시네요.
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하나님은 영혼을 치유를 돕는 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방송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네요. 매주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가 되고자 했을 때 목표하고 있었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을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그 대학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을 가고자 하셨다면 목사님은 그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이군요.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 고군분투하는 저에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훌륭한 의사가 되어 선생님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성장한 사람에게는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이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선생입니다. 저희 경우처럼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선생님도 있고 또 좋은 선생님의 영향으로 삶의 방향을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 삶에 영향을 줄 선생은 많이 필요한데 야고보는 오히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그렇습니다. 다 실수가 많지만 특히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사실 선생의 활동은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담아 나르는데 말의 실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죠.
그렇다면 말씀에 선생이 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도 선생님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더욱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네요. 제가 과연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인 지체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사납게 뛰는 말들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큰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고요. 혀도 재갈과 키처럼 작은 지체이지만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혀의 제어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혀의 무엇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까요? 야고보 3장 5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뿌리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쓰는데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혀로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과시하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의의 나느니라.
혀는 약 55g 그리고 길이는 9cm밖에 되지 않은 작은 지체지만 불이고 불의의 세계를 만듭니다. 손으로 한 사람을 죽이긴 어렵지만 말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남조선 옛날 표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표가 생각이 나네요.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모든 나무를 태우듯이 혀가 그런 존재군요.
그렇습니다. 혀는 온 몸, 전 인격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납니다. 혀는 사악함의 원천으로 마치 나라 안에 작은 나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혀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좌정하신 참된 왕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참담해하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간의 죄를 고발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들을 비롯해 모든 만물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의 악독함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예수님은 혀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치순 성도님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고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말을 지혜롭게 하고 절제하며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일을 즐겨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도 남들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로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또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인생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넓은 길을 갈까, 좁은 길을 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지혜와 지식을 크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고보는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지위와 명예를 얻은 성공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니 저도 비슷하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기준이 맞는 것일까요? 배운 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것, 반대로 배움은 적지만 지혜가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지 알기 위해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것인지에 대해 우선 생각해 보죠. 당시 교회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을 하거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서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세상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거나 그들에게 배우려 하겠지만 교회의 지도자와 선생의 기준은 그것과는 당연히 달라야 하죠.
네. 야고보는 남들보다 빼어난 지혜와 지식,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나 선생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혜와 지식 때문에 오히려 여러 문제가 발생해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바른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아름다운 생활 방식과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보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듯이 참된 지혜와 총명도 말을 설득력 있게 자라여 감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착한 행실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끊임없이 본보기를 찾습니다. 갓난아기를 둔 부모는 두세 살짜리 아이를 이미 키워본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또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을 둔 부모는 이미 대학교를 진학시킨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경험한 자여서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성경도 누군가를 본받으라고 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을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본받되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바울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녀로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자신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등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의아해하며 자신들을 주님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이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조차 기억 못할 만큼 착한 행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자함, 긍휼함,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고 삶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은 의무감이나 의식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떠들썩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온유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충동질되어도 사납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 화평에 따르는 것이군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참된 지혜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아름다운 생활 방식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남들보다 빼어난 지혜와 지식,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다 해서 지도자나 선생으로 세우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고 항상 트집을 잡고 비판하는 데다 좋은 말을 할 때조차도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자랑하길 좋아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들여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혜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본능적인 정욕에 호소하고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위하여 은사로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열매를 맺는데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순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또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다음 나오는 양순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의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니 역시 세상의 지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남을 더 깊이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경쟁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풍토가 은연 중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상대방을 지그시 밟아주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끄럽지만 정직한 고백입니다. 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과장하며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이 말씀이 답이었네요. 우리의 약함을 꾸짖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역시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론 인간의 악한 성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참 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말의 실수가 많고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도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혀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처럼 작은 지체지만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를 만들며 온 몸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불사릅니다. 혀의 악독함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담고자 애쓰며 말을 지혜롭고 절제하며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선생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생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자나 선생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른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입니다. 야고보는 아름다운 생활 방식과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듯이 참된 지혜와 총명도 말이 아닌 착한 행실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은 의무감이나 의식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에서 나와 인자함, 긍휼함,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겸손하고 온순하고 온유하며 인내하고 화평을 따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지혜라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고 그것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인을 알려주며 선생된 자는 말의 영향력으로 인해 더 큰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가르침에 신중해야 함을 권면하십시오. 야고보는 혀가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지만 지역벌에서 나오는 악독함의 권능을 자랑한다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혀의 악독함은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올바른 혀의 사용을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을 절제함을 가르치십시오. 야고보는 교회가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자나 선생을 세워서는 안 되며 그 사람에게 참된 지혜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알려주고 참된 지혜도 말이 아닌 착한 행실에 있으며 위로부터 난 하느님의 지혜만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주여. Joy.